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선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같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아버지 부시가 제사장이었고 또한 에스겔은 만약에 평안하게 살았다면 30세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13년 전인 BC 597년에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30세가 되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영광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으로 되기도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들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백성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2년 후에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가의 이 약속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너네들은 곧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 입장에 봤을 때는 에스겔의 이 예언을 그런 선지자의 사명들 이런 것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에게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듣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홀로 전해야 되는 자기네 처세를 봐도 너무나 처량하고 그렇지만 그 백성들의 어떤 호응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에스겔 그렇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으시고 돌아오길 원하시며 이 기간 동안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 첫 번째부터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헛된 점괘와 우상 숭배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들을 수 없으니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말씀을 전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보여준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더미에 있는 여우와 같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도 못했어요. 환상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하는 생각을 따라서 다수가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잘못됐냐면 너희는 내가 전해준 말씀을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만 이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혼미하게 해서 이 에스겔이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 하나님께 돌아가게 할 백성들을 혼미하게 해서 평안하다 아니다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게 하는 그 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도 그런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수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사람들의 비난과 그가 전에도 듣지 않는 백성을 위해 아팠지만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비난당하고 거절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겠구나. 아무리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고 그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렇게 많이 전했지만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강박해져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버지가 품었던 그 아픈 마음이었겠구나. 자기는 그 삶으로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비록 듣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나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다수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 또한 그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때문에 아파하며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지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한 번뿐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값지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품었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또한 품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9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요,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하는 예언자들은 내가 직접 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등록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 주 하나님 줄 알게 될 것이다. 14절에 너희가 회칠한 그 담을 내가 허물어서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그 담이 무너지면 너희가 그 밑에 깔려서 죽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예언을 했습니까? 그것은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꼭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심판을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모세가 이야기할 때 내가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열방 가운데 알게 하겠다라는 그 구절이 여러분 생각나지 매치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하는 곧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주의 백성을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면서 죄악과 함께 할 수 없는 공의 하나님,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되찾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되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하여 주님은 심판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간은 이미 바벨론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지만 주어진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이 2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 괜찮다, 거 희망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돌이키고 주님의 백성에 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심령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그 미랄 캠프를 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미랄에서 이제 간사 행정 간사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걸 하다가 보면 이제 매년 이제 뉴저지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서 한 600명 가량 우리 장애우들과 같이 우리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나도 행복한 기간인데요. 정말 유명한 강사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기는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많은 양떼를 맡기셨는지 도저히 자기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거장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정직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또한 그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은 진주 같지만 묵묵히 하루의 삶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였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자기의 꿈이 좌절된 상황, 제사장의 그 꿈이 좌절된 상황 가운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지만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그것에 반응하지도 않고 다수가 다 비난을 하고 공격당하는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십니다. 여러분 당장의 편리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것을 정말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여전히 있지만 날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의지하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또 열방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어서는 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좀 부족하지만 값지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는 일에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영혼을 품고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